14장 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12장과 13장 말씀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어려운 마지막 시기에 어떤 수난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지상교회의 어려운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면이 천상교회로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15장부터는 다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대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광과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고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환란 중에 더욱 잘 감당해 나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여러 종류의 환란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가르치면서 영광된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4장은 단락단락으로 여러 장면들이 소개되는데 모두 일곱 가지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장면은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 천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으로 큰 성 바벨론이 몰락했다라는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네 장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게 될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이고 또 그렇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모두 일곱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곧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 이 14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서 24장로들과 더불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분들이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직전의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한 자들에게 666의 인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의 날과 어떤 시련의 날에도 성도들을 이렇게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마에 주의 이름을 기록해 두셔서 원수들이 마귀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주의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던 분들이 천상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모두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니까 144,000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숫자이지 단순히 개수에서 144,000명이라는 것은 옳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빈틈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보면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배해라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주도 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역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만세전부터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두려워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큰 성이라고 계시록에 말했을 때는 주로 두 성을 말했는데 하나는 큰 성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했고 또 하나의 큰 성은 흔히 바벨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바벨론은 가장 세속 도시 우상 숭배 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를 의미해서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 바벨론은 곧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무너졌다, 로마가 몰락한다 그런 예언으로 당시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몰락한 이유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의 타락이 모든 이웃나라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타락이란 우상 숭배하여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종류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여러 면에서의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되어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큰 도시의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로마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다가 망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많은 역사가 지난 오늘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이 현대의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함도 있고 발전됨도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첨단의 풍요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양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9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때 불신자들의 징계가 나타나 있는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타락한 도시 문명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또 강압으로 마귀의 인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12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깊이 참고 견디어가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려 해서는 결코 환난의 시기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율법적인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율법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것을 동시에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생명 바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운 시기에서도 믿음을 지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허락해 주신 생명 바쳐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결코 때 여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때 끝날까지 인내하면서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은혜에 감동되어서 끝날까지 말씀과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까지도 주님 위에 바친 그런 성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끝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역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급적이면 피하려 하고 연계하려 하고 또 그 죽음을 재앙으로 생각하거나 인생의 종말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복 있는 것이란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한 가지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환난을 견뎌야 했고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아야 했고 그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에도 믿음 지켜 사느라고 온갖 종류의 십자가를 다 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이란 이 땅의 나그네 세월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수고를 다 거치고 이제는 쉬어도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습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복 주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14만 4천 거룩한 무리에 함께해서 찬송하게 되는 영광에 거하게 되니 복 있는 것이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는 복을 누리니 은혜로운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피 흘려 주의 복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역시 복된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을 잘 지켜 이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세상 살이하는 동안에 믿음과 정절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잘 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